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울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밀당한다고 하잖아요. 밀당. 그 밀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좋을 때 같이 손바닥을 칠 때 서로 즐겁게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지만 또 긴장을 하게 되면 서로 소원하게 되면 참으로 괴로워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의 행동 안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어떤 때는 슬프고 괴롭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원수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남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냥 남들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손도 잡고 그렇게 누구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냥 우한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고 자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너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인가? 나 기도하다 지쳤어. 내가 기도하면 뭐해? 해봤자 응답도 안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부정적으로 되면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감정의 변화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산으로 가자, 기도하자. 그러면서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조차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지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이라는 그야말로 그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립고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괴로워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십자가 안 졌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우리가 믿으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환경이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받는데 그 유명한 데레사 수녀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께 웃음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웃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영원히 용서하라. 다 용서하라. 네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제 친구가 저한테 나쁜 말을 하면 도저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괴롭죠. 여러분도 아마 개인적으로 좀 껄끄러운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냥 껄끄럽게 지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야, 네가 털어야지.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다 용서해. 그를 사랑해. 아, 이렇게 말하니까 데레사 수녀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오하고 그 사랑이 깊어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때때로 웃을 수가 없었다. 한국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그분은 크고 담대하게 언제나 확신 있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살더라 하면서 당당하게 못 위를 걸었으며 모든 고난을 다 당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그 자녀들이 쓴 간증제보 보면 아버지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고 집에 오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셨다 고민하셨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만약에 그 감정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 못합니다. 아이고 나도 내 어머니 보살펴야 되고 아이고 나도 내 아내하고 따뜻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나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인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어두움의 감정을 이기게 해달라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나의 원대로 마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천사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신앙인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와 같은 부정의 감정 슬픔의 감정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에게 준 거예요. 네가 왜 이 잔을 마시려고 그러느냐 이 잔을 너도 안 마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안 마시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가 막 힘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이런 게 기도하니까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고 결국은 사탄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몰려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낙심이 몰려올 때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의 상급도 없습니다. 뻔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도 인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두 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바뀌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스가 그 새로운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실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을 치료해 달라고 수년 동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은 치료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안 다니겠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도 한때 막 시도 썼잖아요. 울어도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잡아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마음에서 시도 썼는데 결국은요 자기의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안목에 정력 가지고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백날에도 소용이 없어요. 다 놓아야 돼요. 놓고 하나님 저는 그야말로 죄악 덩어리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환경이 막 바뀌어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서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은 이래로 너무나 형편없는 몸매가 되었습니다. 너무 뚱뚱해졌습니다. 그녀의 몸매와 행동거지를 보면 나의 얼굴이 자꾸 다른 곳으로 다른 여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랑 감정이고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의 책임 있습니다. 황신 씨 보세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처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몸무게를 좀 빼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그 좀 이 근육도 좀 있고 이렇게 튼튼한 탄탄한 몸매가 돼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아내가 타협할 수 있죠. 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나 당신한테 신경을 쓰지 못했어. 이제 나도 좀 적당히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남편의 마음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 하면서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보냅니다. 내 남편이 돈도 못 빌면서 조금 벌어온 돈을 자꾸 쓸데없는 것에 함부로 낭비하는 낭비의 벽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남편하고 살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아내의 그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아내는 분명히 감정의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남편 때문에.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이혼할 수밖에 없죠. 그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열심히 벌고 벌어온 것을 아내에게 줘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가서 무슨 뭐 골프 치면서 또 뭐 술 먹으면서 또 뭐 게임하면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것은 그것은 아내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마음을 바꾸어서 아내에게 벌어다 존을 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관심을 줄 때 아내의 감정이 바뀝니다. 남편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사랑이 솟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자꾸 화장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또 남편이 보고 너무 기특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바뀌어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감정을 바꿔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감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은 당신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아이고 나는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나는 그저 죄인인가 봐, 그런 생각에 빠져있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 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여러분의 믿는 것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과 행동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소극적인 감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자꾸 내 마음에 죄의 유혹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는요, 하나님 이렇게 묵상만 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부르짖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영아, 근심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입었느니라.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인간인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그 두려운 마음이 다 싹 사라져 버려요.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될 대로 되어라.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돼 버려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 감정을 조절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믿음을 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해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감정이 이런 감정이 있죠. 저도 사실 친구가 많이 있지만 몇몇 친구는 좀 만나기를 꺼려해요. 상대를 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에게 막 가까이 가서 웃으면서 막 맛있는 거 사주라고 하면 어렵죠.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걸 또 해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 남편이 있다, 또는 전 아내가 있다, 또는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과거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도 않고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잘 될까 봐 염려하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건강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A라는 사람도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 미워하는 마음을 씻어주시고 그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바뀌어가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리고 그 미움의 마음을 내게서 지울 수가 있다. 뭐 그 사람을 다시 뭐 사랑하라는 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찰스 드 포클루즈라는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선한 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성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깊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래 살다 보면 서로의 이제 그 흠이 보여가지고 아내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그냥 비서처럼 이렇게 대할 때도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도 또 함부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을 때 내 아내를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내 남편을 알고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강제로 결혼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의 부모가 강제로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될 일인데 여러분이 좋다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내를 위해서 진실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대부분의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미이즘이라고 해요.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중심은 선입견이고 편견이고 일종의 강박관념입니다. 강박관념이에요. 강박관념. 중독과 같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꾸 비난만 오고 책임만 물고 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이게 미이즘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 그래서 이 사람은 컴퓨터 게임에 혼자 빠집니다. 하루 종일 도박에 빠집니다. 알코올에 빠집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요. 아파트 렌트비 걱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지금 행복하면 돼요. 그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미이즘이고 자기중심주의예요. 이러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가정에는 정말 그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감정을 바뀌어서 내 안에는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아내를 중심해서 살아야 된다, 내 남편을 중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이 미이즘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이 시대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부부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자의 행복이 그들의 가장 우선되는 중요 사항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일 먼저예요. 미즘이 아니라 아내 중심, 남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배우자의 희망이 뭔가, 욕구가 무언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언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맞춰주는 사람, 또 내 남편의 욕구가 뭔가, 바라는 것이 뭔가, 그것을 알고 가능하면 남편을 집에서 천국처럼 편안하게 해주고 남편의 비율을 맞춰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의 욕구를 풀어주고 아내에게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고, 이렇게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고 항상 상냥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먼저 여러분의 남편을 이끌고 여행도 좀 가고 또 외식도 좀 하고, 또 남편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배우자는 충분히 여러분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때로는 손도 잡고 산책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렇게, 왜냐하면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이때도 한때예요. 항상 인간은 때는 그 인생의 삶은 찰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을 UCLA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한때다. 내가 나중에 또 추억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쁨으로 다니자. 정말 그랬는데 벌써 이제 3학년 다 끝나가잖아요. 벌써 내년이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순간순간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요, 손잡고 즐겁게 보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60대인 여러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60대인 여러분은 순간순간이 아까워서 아내와 남편이 정말 좋은 말 많이 하고 사랑하고 얼굴 보고 웃고 그리고 선물 사주고 좋은 데 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페의 의미는 내면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빴다고 막 그냥 막 난장판이 되는 건 그건 절대 아가파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막 슬프고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내 사정이 어려워도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기로 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웃어주는 것,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을 때 막 노했습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너희놈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막 3,4대까지 막 너희들에게 죄를 짓겠다, 막 그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대로 했다면 인간 중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가고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행동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 감정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아가페의 사랑은 그 감정을 이기고 내 감정 때문에 아내까지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걸 다 이기고 아내를 향해서 웃을 수 있는, 남편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감정이 상하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저도 보이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침묵이 흐르는데 서로의 잘못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감정이고 그 감정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극복하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들도 감정을 이기고 그리고 참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한번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그냥 행복한 것만 누리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서 막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내 아내에게서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네가 먼저 네 아내를 섬겨라, 네가 먼저 네 남편을 섬겨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서로의 결점을 이겨나가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으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